안녕하십니까. 찬송에 좀 깨어나셔야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땅에 있는지 하늘 아래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갔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라시아 삽창단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이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죄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감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할 조건 없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자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즐거웠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저 이야기를 그 여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 여자에게만 아니고 나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나를 정죄하지 예수님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교화위원으로 있으면 중범자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 수원교도소에 있을 때는 항상 교무과장님이 교무과장실을 사용하라고 그래. 거기서 이제 재소자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에 살인자도 많았고 중범자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범죄를 하게 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듣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 마음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들 속에 언젠가부터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기 가진 엄마가 처음에는 뱃속에 아기 아주 적은 아기로 시작해서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 배가 불러지고 아기 가진 알고 그렇듯이 그래서 다 자라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죄악된 생각들이 점점 자라서 커져서 자라는데 그 안에 싸움을 합니다. 만일에 가늠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가늠한 여자가 어느 날 멋진 남자를 보았습니다. 야, 저 남자 참 잘생겼어. 저 남자 하룻밤 잤으면 좋겠어. 저 남자 식사했으면 좋겠어.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다.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자꾸자꾸 자라갑니다. 생각이. 그럼 반대로 그러면 안 돼. 나는 남편 있는 여자야. 저 남자 가는 마다 잡힌 돌에 맞아 죽어. 저건 죄악이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분명히 내가 나를 죄로 끌고 가려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그걸 반대하고 대적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 엄나는 마음이 치면 없어져 버립니다. 엄나는 마음이 죄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겨버리면 더 힘이 셉니다. 그 마음을 이길 만한 다른 힘이 없으면 엄나는 마음이 마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사람은 아무 힘 없이 육체가 그 마음의 생각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전부 처음엔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가고 자라갑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땅이 흑암 혼돈하고 공허함의 깊은 흑암 속에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땅이 얼마나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몇억 년 동안 흑암 속에 있었느냐. 어떤 한 3천만 년, 2억 년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빠져 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감 속에 빠져 있을 때 땅은 무슨 방법을 써도 땅의 노력으로 어감이나 공허나 두려움을 혼돈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어둠이 꽉 채워져 있을 때 땅이 무슨 수를 써서 어둠을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칼을 찔러서 총을 쏘아서 어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땅은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 이 땅에게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2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땅입니다. 땅.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땅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헐걸함 좀 주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원소는 헐개 원소 꼭 같다고 합니다. 죽으면 헐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땅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헐건 여전히 그 왔던 거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게 내 영과 내 몸이 나누어지는 죽음을 전도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장에서 보면 뭐가 하냐면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사파이아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에게. 너무 신기한 건 땅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납니다. 자랍니다. 커지지요? 열매를 맺습니다. 꽃을 피웁니다. 만일에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루를 갈아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사과나무 심으면 죽습니다. 살지 못해요. 황금을 산더미 쌓아놓고 거기다 사과나무 다 죽어요. 근데 이 흙은 아주 천한 건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흙이 귀해요?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지구가 다이아몬드로 덮여져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굶어 죽었어요. 그죠? 너무 신기한 것은 땅에서 씨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파랑치에서 광합성 자기 영양을 만들고 풀을 먹고 짐승이 살고 이러면 지구가 다이아몬드로 덮였거나 황금으로 덮였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땅은 진짜 이러면 땅 많이 무시하지 그죠? 보통 산에 등산 같은 거 하다가 산길을 걸어가다가 소변이 보고 싶으면 어디서 소변 보면 땅에서 봐요. 손 보고 난 뒤에 내가 땅아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내가 더러운 걸 내게 뿌려서 그렇게 얘기해본 사람 손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땅을 좀 무시하잖아요. 땅에다 침을 뱉어놓고 땅이 미안해 죄송해 어떻게 용서해줘 그렇게 안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 자체는 무엇으로도 자기 노력으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땅 스스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단어가 있는 어둠과 빛이 있는데 어둠에 속한 것은 죄, 두려움, 슬픔, 근심, 절망,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반대로 사랑, 희망, 그리고 빛,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은 빛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땅을 정복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깊이 잡혀있고 빠져있어도 어느 누구도 우리 힘으로 그 어둠을, 그 슬픔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 교회에 아주 젊은 부인이 오래전에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아마 이 정도는 뚱뚱할 거예요, 제가 봐도.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 몸이 3분의 1만 있고 3분의 2는 의자 밖에 있어요. 그 부인이 저희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지난 뒤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빛이 그 마음에 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지나갔는데 목사님 저 좀 보세요. 왜요? 제 이야기 좀 들어봐요.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는 참 불행한 부인이었습니다. 공대 건축가를 졸업했습니다. 훌륭한 건축 기사였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가 한평생 역사에 남을 만한 건축물을 이 땅에 남겨두고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 위하여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삶이 좋았어요. 하루는 그 건축회사에 큰 빌딩을 짓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건축하는 인부들이, 기사들이 가서 건축을 해요. 저녁 6시 반이 되면 전부 다 건축을, 작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건설회사에서 그 건축하는 걸 조사하러 오는 거예요. 자를 들고 설계도를 들고 자기 위에 남자 상관하고 둘이 8층, 7층, 6층 전부 다 자료에 정확하게 건축해서 그 조사를 해요. 그때 건물에 아무도 없는데 8층에 내려가 7층에서 그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았어요. 건물에 아무도 없는데 여자는 불행히도 강간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고발할까 회사 이야기할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강간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서 숨기고 그날부터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생리가 부정확해서 임신했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이상한 걸 느껴서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닌가 하다가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밤새도록 생각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유산하려고. 애기가 병원에 오는 걸 아는지 자기 죽는 걸 아는지 막 엄마 배를 툭툭 치는데 그 여자가 듣기로는 엄마 나 살아있어 제발 나 죽이지 마 나 엄마와 같이 살고 싶어 애기가 꼭 그렇게 하는 걸 느끼는 안돼 나 널 원하지 않았어 난 내 인생이 있어 난 내 인생 살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릴 순 없어 안돼 병원에 와서 차를 내리고 복도를 걸어 들어가는데 아기가 막 죽을 동 살 동안 자기 배를 막 계속 쳐서 결국 여자는 유산을 시키지만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가야 내가 잘 살라고 너를 죽일 순 없지. 내가 낳아줄게.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해줘라. 그날부터 이 부인은 자기의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을 다 접고 그 아기를 위한 삶으로 삶을 바꾸었어. 지금 그 아들이 키가 저보다 커요. 이제 다 자랐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였어. 너무 예뻤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을 하나 사가지고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살기 시작했어. 그런 미장원에 포함하고 고대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아기를 안고 미장원에 가서 저녁을 먹이고 미장원 방에 눕혀놓고 밤하고 호대하고 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아이가 예뻐서 아이가 이 여자의 행복을 다 갖다 줬어요. 그때쯤에 여자 가까이 한 남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 남자가 만날 때마다 아주머니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세상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살 수 왜 어렵게 사세요? 그도 못 도는 저가 고향 지나갔어요. 어느 날 둘이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그 남자 또 아줌마 난 아줌마 보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사시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남자가 그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돈이 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이자를 높게 주면 그 이자 가지고 생활하고 은행 이자 갚아도 된다고. 이자 너무 고마웠어. 은행에 가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뺄 수 있는데 다 빼가지고 남자에게 건다 줬어요. 남자가 한참 계산하더니 매월 5일마다 아줌마 통장으로 이자가 이만큼 들어간다. 그 돈이면 너무너무 잘 살고 은행 이자도 갚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좋았어. 안타까운 건 그날 그 남자는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어. 전화가 안 돼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결국 속았어. 이제 문제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차압당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잠을 자야지 자야지 하는데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많이 자면 잠깐 잠들 깨는 것도 20분 자고 깨고 15분 자고 깨고 그래. 어느 날 이 여자가 자기 몸이 너무 비대했다 무거워졌다는 느끼고 저 위에 올라가 봤는데 60kg가 넘는 거예요. 어머 내가 60kg가 넘어. 근데 인정사정 안 보고 저 위에 바늘이 올라가는 거예요. 70kg, 80kg, 90kg, 100kg, 110kg, 120kg. 어느 날 아들을 친정에 보냈어요. 이제 왜 내게는 불행한 일만 생기지? 첫 번째 강간당하는 슬픈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을 잃고 이거 뭐 자꾸 불행한 일이 다가올 것 같아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칼을 들고 동맹을 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칼을 끊어 피가 출출하는 거 기절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 근데 친정아버지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안으로 잠겨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 보니까 딸이 피를 죽어가고 있어요. 119 불러가지고 딸을 살리긴 했는데 불행한 일은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손을 그으면서 신경을 끊어가지고 왼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얘는 파마도 고대도 못해요. 살 길이 너무 막막해.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 같지 않은 눈뚱도 옛날에 날씬했는데 이거 막 고리라 갖고 막 싫고 근데 살 방법이 없어. 백화점에 찾아가서 매니저를 만났어요. 울며 울며 자기 지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왼쪽 손을 쓸 수가 없지만 무슨 일이라도 시키면 정선 다 일거리를 좀 달라고. 매니저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백화점 많은 상품을 싣고 온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치우는 일을 시켰어요. 박스를 손으로 끌고 와서 펴가지고 쌓아놓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조금씩 돈을 벌 받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살면서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저희는 교회에 나온 며칠 후에 이 아주머니가 우리의 젊은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이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는 이 부인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15분, 10분밖에 못 자는데 20분 잠을 잤어요. 너무너무 행복. 죄송합니다. 2시간 잠을. 15분, 20분밖에 못 잤는데 2시간 잠을 자는 게 너무 행복. 그 다음엔 3시간, 요즘은 하루에 7시간 잠을 자는데 막 그렇게 행복해. 어느 날 돈이 좀 생겨가지고 한 몇백만 원 되는 돈인데 은행 지점에 가서 그 직원에 그 돈을 가져갔어요.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줌마 나 좀 따라와요. 왜 그래 좀 따라오라. 그 직원 따라갔어. 지점장 앞에 지점장실에 오더니 이 직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점장님 제가 이 부인 집에 가봤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십니다. 지점장님 이분이 이런 돈을 은행 빚 갚으러 왔다고. 그 돈은 은행 갚아야 돈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점장이 아줌마 고맙습니다. 그치고 내가 이 아줌마 집에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래서 지점장이 딱 생각하더니 아주머니 이것으로 은행의 빚은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탕감했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만나면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봐요. 왜 그래요? 좀 들어봐.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한번 만나면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목사님 들어. 하루는 밤에 손이 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대. 하나님 나 죄사 안 받는 왜 손이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울다가 제 날이 밝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 깜짝 놀라면서 신경이 저절로 붙었다는 거예요. 이제 손이 쓰여지는 거예요. 한 분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에게 뭐 하세요? 왜? 오늘 제 우리 집에 구역에 와야 돼. 목사님 안 오면 나하고 한평생 원수 질 거예요. 집이 어딘데? 어디 어디라고? 그 예배를 가서 형제 아미는 모여있어요. 전 집을 몰랐는데 우리가 서초구에 사는데 이 부인이 서초구청에서 낡은 아파트를 샀어요. 우리 서초구청은 돈이 아주 많아요. 그래야 그 낡은 아파트에서 다 수리를 해가지고 어려운 불쌍한 구민들을 아주 싼 값으로 아파트 세금을 주는 거예요. 서초구청 참 착하죠, 그죠? 이 자매님이 처음에는 지하실에 당첨됐는데 지하실도 너무 고마웠는데 2층에 누가 돌을 나가다 만돌았다 하면서 자기 2층에 들어가서 2층이 너무 좋다. 목사님 제가 집 보러 와서 한번 울고 이사하는 날 울고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해요. 최근에 몸이 좀 안 좋다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은 이 아줌마 뚱뚱한 그래 보호를 받으며 사는데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 부인을 그 부인도 예수를 믿어요. 그냥 죄사함 하나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아들 큰 아들 데리고 다니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하고 예수님의 죄가 가르면 일을 못한대. 죄 사함 받고 나면 가난해도 가난한 줄 모르고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은 위에 있는 깊은 허감 속에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 땅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라는 그 말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둠이 물러갔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런 부인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자주자주 제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재산받기 전에 죄소에 있을 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슬퍼 그랬는지 모르는데 죄사함을 받고 난 데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수많은 사람 앞에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하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그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슬픔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괴로움이 물러가고 막 어두운 생각들이 물러가고 그대 밝은 빛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땅이 허감 속에 있는 땅인데 땅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은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마음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전에 우리는 아침에도 얘기해서 사마리아 저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으며 돌에 맞추어 끄기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자가 처음에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음란한 마음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어 돌에 맞아 죽게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가득할 때 여자 마음이 어두운 더러운 음란한 마음이 차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뒤에 이 여자는 정말 절망, 두려움 그런 게 가득해서 그것들 전부 다 어둠의 소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어둠에 건져낼 줄 차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라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걸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여자는 꼭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돌이 날라와 머리를 때리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 해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으면 돌무더기 좀 비참한 절망밖에 없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다 산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고개 숙여 일어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봐서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야기 들을 때 여자 마음에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고통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이 가득 차. 두려움, 음란, 슬픔, 절망 이런 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감사, 기쁨, 행복, 사랑, 즐거움, 그건 빛의 소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어둠 속에 땅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찼었고, 두려움이 가득 찼었고, 슬픔이 가득 찼고, 괴로움이 가득 찼는데, 막 은혜가 넘쳐. 오늘 아침에 이강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강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수성교회에 옮기려고 땅을 이제 팔려고 계획을 세웠어. 예배당을 팔고 땅도 옮기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대구에 있는 법원이 저희들 수성교회 근방으로 오는데 수성교회 땅이 2,500평 거기 예배당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나 목사님 땅값이 3배로 올랐습니다. 지금 땅 평당 500만원 겨우 하는데 거기 법원이 들어오고 법원 직원들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그 저 변호사 사무실이 들어오고 아침에 하여튼 저는 귀로 복된 소리 많이 들어요. 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저녁 때 반에 가보니까 이제 가서 구청에 가서 뭐 그 다 확인하고 그래 왔다고 그러면서 땅값이 3배나 오르니까 좋겠지, 그죠? 하여튼 우리가 그 팔아서 다른 곳에 우리가 옮기려고 했는데 우리가 옮기고 난 뒤에 올라갔으면 얼마나 속썩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어떨 때 막 어려움 같은 일들이 닥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교회 목회자로 목사로 있는데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문제가 들고 나오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 사람은 결과가 나빴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예를 들어 요셉은 자기 형님들하고 전부 집에 있다가 어느 날 몰래 팔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 보디발이 집에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 요셉은 다시 왕의 감옥에 들어갔다. 술 마던 거 아니야, 떡 굽는 거 아니야,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근데 그대로 술 마던 거 아니야, 살고 떡 굽는 거 아니야, 죽었다. 술 마던 거 아니야, 요셉은 잊어버렸는데, 얼마 지난, 2년이 지난 뒤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살찐 일곱 암소와 살찐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빼빼만은 일곱 암소와 빼빼만 이상이 나와서 다 잡아먹더라. 이 꿈을 알고 전국의 술객들과 박사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술 마던 간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왕에게 나가 이야기를 했어. 내가 옛날에 죄를 지어 감옥에 있을 때 그 저 뭐야 이스라엘에서 온 아들 소년 하나가 있는데 그 꿈 그대로 나는 살고 술 마 떡구는 간장은 죽었습니다. 바로에 당장 데려와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바로와 그 꿈이 너무 어려워 해석을 못 아무도 못하고 박사들 못하는데 요셉이 탁 그거는 앞으로 다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무슨 일이 다치겠나? 일곱 살찐 암소하고 일곱 살찐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사전은 그지요? 그 다음에 일곱 빼빼 마른 이삭과 일곱 빼빼 마른 소는 7년 뒤에 흉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꿈이. 요셉이 말했어. 왕은 이제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되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구워두어서 각 성에 쌓아놓게 하세요. 그러면 흉년이 와도 7년 풍년 남은 곡식까지 먹으면 사람들이 멸망을 당치 않습니다. 왕이 막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꿈에서 또 지혜롭게. 왕이 거기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라. 나는 그 자리만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가지고 요새 끼워주면서 그 반지는 왕이 모든 결제할 때 도장치는 인장 반지 그 도장을 주고 자기 타는 버금수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막 제일 높은 총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기근이 애굽만 저 풍년이 애굽만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양식 쌓아두지 못하고 요셉이 가서 온 성마다 양식을 잔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 그 7년 지난 흉년이 왔는데 그 양식 가지고 먹으니까 애굽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으니 양식 사러 왔다 요셉을 만났어. 형님, 요셉이요, 요셉이. 형님, 내가 요셉이다. 형들이 깜짝 현기증 하면 다 쓰러져.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애굽을 건지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이랬으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입니다. 어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여기 살아.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여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으니까. 처음엔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 같고 종살이에 슬퍼 보였지만 그걸로 애굽을 다 살리고 자기 가족들 살리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 있고 고난이 다하고 염려해서 근심스러운 일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근심이 닿지 않고 그 근심은 나중에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로 바꾼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힌 우리 죄를 다 씻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마음이 같아지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만 같으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폐하시고 내가 이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사람 내 뜻 다 이루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원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달라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학생하고 야, 정신 되면 밥 먹고 가자. 예, 식당에 들어갔어요. 넌 뭐 먹을래? 난 짜장면이 좋은데. 아, 그래? 난 볶음밥 먹을게. 아, 그럼 저도 볶음밥 먹을게요. 그럼 나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거지, 그죠? 어떤 사람 짜장면 아니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얻어먹는 볶음밥 먹으면 되지, 그죠? 그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때로 진짜 짜장면 먹고 싶은데 같이 고만 볶음밥 먹어서 뭐 그 볶음밥도 괜찮은데 짜장면이 더 좋은데 그럼 나 볶음밥 먹자.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하고 옆에 사람은 나는 막 죽어도 짜장면 그게 아니고 마음 바꾸면 얼마든 좋은지 옆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떨 때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옆에 사람이 아 그래 나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마음을 바꾸듯이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이 읽구나. 그걸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죄가 가득하고 죄가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그래요. 그 나도 예수님 마음같이 아 예수님 우리 죄 사했다면 내 죄 사한 게 맞아. 내 죄도 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마음이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 예수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른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절 한절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마음하고 비교해보니까 예수님 마음은 너무 선하고 나는 너무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살다가 예수를 만난 뒤에 내 생각이 좋든 나쁘든 이건 참 악하고 나쁜 생각이라서 자꾸 여기서 어떨 때 착한 생각 나타나는 것 같이 하다가도 악한 생각, 미운 생각이 나타나서 내 생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 오는 빛이 내 마음에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건 근심, 두려움, 절망, 음란, 미움 이런 것들은 음란, 이게 악 어둠에 속한 건데 예수님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그런 생각 다 떠나가고 항상 성경 읽고 대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왜 감사하냐면 지금 벌써 계속해서 매일 지금 잠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에서 하고 대전서 하고 그다음에 전주에서 하고 이번에 인천서 하고 다음에 대구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피지에서 하고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 죄사함을 받는 그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뚱뚱한 그 아줌마 너무너무 행복해. 저희들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절망 속에 있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괴로움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다 벗어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나는 거예요. 그 저는 목사가 돼서 이런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번에 독일에 갔었는데 콩고에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죄인이래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펴서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자기는 늘 죄를 자백한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건 있지만 그 밑에 뒤에도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뒤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 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 뒤에 건 모르고 앞에 것만 알고 있었어요. 매일 죄를 자백하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봐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우리 깨끗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 이미 이렇게 됐어요. 그럼 깜짝 놀래. 진짜 그러네. 내가 이 성경 왜 몰랐는지 뭐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거 보면 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목소리들입니다. 오늘 참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한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면서 제3의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 그 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빛에 속하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가늠한 여자 속에 각가지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예수님 만난 그 괴로움 슬픔 다 떠나고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 살았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금방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은 금방 어둠이 물러가고 밝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962년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올해가 이젠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내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예수와 더불어 복되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가운데 빛 가운데 사시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어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러갑니다. 가늠한 여자 속에 모든 절망과 고통과 모든 걸 물리치고 기쁨과 감사를 채웠던 예수님.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모두 죄를 사하고 밝고 복된 마음을 주셨으니까 감사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